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은 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혜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북한에 계셨을 때 방송원 일 하셨던 거, 선망의 그런 직업을 하셨던 일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오늘이 드디어 2018년 새해가 밝은 다음 날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새해 첫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올 한 해 뭐 가지신 뭐 굳건한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예, 2018년도는 뭐 지난 훌륭한 해와 다름없이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것이에요.
네.
물론 평범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희망이고 소망이기도 하지만
예.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서 온 예. 가족이 건강하게 예,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착도 잘하고
네.
예, 그런 게 그냥 소박한 저희 소망이죠.
건강해야 또 돈도 예.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건강 유지 잘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는 2018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 방송원 일을 하셨던 이야기를 쭉 나눠 보았는데 좀 방송원이라는 게 저도 이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목이
네.
목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좀 하루 종일 방송하고 이러시면은 특히나 뭐 차에서 방송하시는 거면 좀 목소리도 까랑까랑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목 관리하는 법이나 뭐 좀 이런 건 힘들었다 이런 거 있으셨나요?
네, 저도 지금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목이 잘 잠기기도 하고
네.
항상 뭐 그냥 낮은 톤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고 때로는 악센트를 높여서 하는 방송도 엄청 많아요. 주요 기념일 같은 때 4월 15일이라든가 뭐 6월 25일 날 뭐
예.
이럴 때 그때는 북한에서 워낙에 행사를 크게 진행을 해요. 그럴 때는 뭐 일반 출근길 방송하고 틀려서 그 우리 그 기관에 속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막 2천 명씩 그 큰 도로를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방송자가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그 대열을 이끌고 나가면서 하는 방송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박력 있고
네.
힘있게 아주 악센트를 높여가지고 하는 방송도 있거든요.
하루 하고 나면 목이 잠기겠네요.
네. 목이 잠길 때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다음날이면 목이 잠기고 북한에서는 후에 목이 쉰다 그러죠.
네.
네. 그러면 항상 목 관리를 했던 게 그때 당시는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다음날 그냥 방송을 못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방송원이 딱 기업소에 한 사람이어서
대체자가 없네. 그 아플 수도 없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날계란을.
날계란.
네. 날계란. 생계란.
네네. 네,
계란 삶지 않은 거를 북한에서는 방송원들이 가장 유행되게 많이 쓰는 게 목이 잠기거나 깔아앉거나 그럴 때
남한이랑 똑같네요.
예, 생계란을 네. 시장에 가서 사요. 그때 당시 계란이 많이 비쌌죠. 그래도 항상 그때 제가 결혼 전이었고 한창 막 그냥 꽃필 나이고 예,
네.
그럴 때라 부모님이 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잠겼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장마당에 가서 계란 사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소금물 양치질도 많이 했어요. 소금물
네.
양치. 거기는 뭐 가글이라는 게 가글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가글이 없으니까 소금을 연하게 해가지고 그거 계속 양치질하고 아니면 그냥 날계란
네.
예,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마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한국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사셨어도
네.
상관없을 거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기에 참 좋은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탈북을 굳이 결심하신 계기가 있나요?
네.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었고 저도 그냥 말로만 하는 거라 제 능력에서는 오랫동안 한 일이라 정말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원으로서 방송차에 앉아서 방송을 잘 하려고 하면 그런 가정에 대한 군심이 없어야 되는데 전혀 시절에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네.
몰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하고 그 우리 아들님이 난 거를 보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송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가정 사는 그 사는 형편이 좋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좋다는 것이 그래도 뭐 내가 이 방송 일을 하고 퇴근해서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그때 당시 월급이 100원이면 많은 돈이었고 70원 정도 받을 때였었거든요.
아.
제가 70-80원을 받을 때였었는데 그때 너무 시기적으로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여서 그 돈을 가지고는 북한은 또 배급제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 배급을 타서 한 달 동안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남편이랑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우선 식량 이런 배급 제도가 많이 끊긴 때여서
네.
그 유지하기가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또 자식도 있고.
네. 그래서 아기는 그때 어리긴 했었지만 그래가지고 나와서 방송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죠. 방송이
그렇더라고요.
힘든 거는 좀 감추고
네.
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송인데
그럼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방송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송원은 하루 종일 나와서 그렇게 있으면 배고프 나라에서 주는 장사란 걸 전혀 모른 때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그 시기 때 배급 제도가 끊기고 장사를 해서 벌어먹고 막 이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또 집에서 장녀였어요. 그리고 장사라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네.
결혼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사직을 하겠다고
아.
그렇게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겠다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생활 전선에 거의 나선다고 봐야지 그때
아.
예, 너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때문에 방송 일을 그만두고 탈북을 하게 됐죠.
아.
그리고 생활고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편분도 직업이 네. 계셨을 건데
네 있었어요. 남편분도 거기서 남편분은 그때 더 체육단이라는 데서 축구 선수였어요.
아 네, 운동하셨군요.
운동 선수였거든요. 운동 선수였는데. 볼을 아주 잘 찾고 그런데 역시 축구 선수도 체육단에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때 당 그 시기적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직업이 그 후방 쪽에 여러 가지 뭐 식품이라든가 뭐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는 게 많이 부러웠었고 누구나 시대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 나이 어릴 때 그 시절까지만 해도 그런 걸 전혀 부러워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직업이
네, 그게 그때 막 그냥 제일 1등으로 막 손꼽히고 노동하던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생계 수단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 그러면서 저도 그 직업을 그만두고 결국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남편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을 텐데 반대 네. 없으셨나요?
아니 그때는 너무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먼저 가서 먼저 가서 그때는 뭐 남한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중국에 가면 돈을 뭐 벌 수 있으니까 중국에 가서 뭐 식당 같은 데 일을 하면 돈을 버니까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내가 거기 자리에 잡히면 중국에 자리 잡히면 같이 다 데리고 나오는 거로 이렇게 네.
무섭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남편분이 먼저 탈북을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뒤따라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남편이 그런 와중에도 계속 경기를 뛰는 상태였거든요.
아, 네. 계속 현직 선수셨군요.
네, 북한에서 말하면 중앙 공격수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척단에서 몸을 뺄 수가 없었어요. 경기를 계속 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더 어려웠어요.
그
남편이 경기를 도체육단, 함경북도 도체육단에서 볼을 찼으니까 축구선수였으니까 계속 이동 경기, 이동 훈련 많이 다녔었거든요.
집에 계시는 날이 별로 없으셨죠?
네, 별로 없고 계속 훈련 다니고 그래서 이동 경기 뛰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시댁에 항상 시어머니랑 같이 애하고 같이 시댁에서 같이 그렇게 했고 남편은 거의 집에 별로 안 있었거든요.
아.
그랬기 때문에 또 남편이 갑자기 그만두면 저는 이미 사직서를 내고 집에 주부로 들어앉았으니까 제가 없어져도 별로 찾지 않죠. 그래도 찾기는 하지만 그나마 북한에는 남편들이 그때 직장에서 그만둘 세대주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다녀야 남편 밑으로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아들 배고표가 그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 식량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다녀야만이. 저는 부양가족으로 남편한테 붙는 거고 아. 그래서 남편이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 혼자 이렇게 중국을 가게 되시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중국에 좋게 가시면 좋겠지만은 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인신매매된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나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혹시
80%는
혜진님께서도 혹시 그렇게?
네, 저도 그때 그 사실 중국에 넘어가게 된 계기는 남편이 아는 지인이 하교였어요. 하교. 네. 하교라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에 적을 둔 그 북한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나와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 하교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런 그 남편분이 친한 지인이 하교였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그 소식을 많이 들었었죠. 저희가 그때 당시 그러면서 중국에 가면 그래도 뭐 한 달을 고생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이면 그때 중국 돈과 북한 돈 간의 차이가 심했었거든요. 아. 중국 돈이 값이 엄청 잘 나가 비쌀 때 그 돈이면 북한에서 엄청난 돈이었어요. 한 달이라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 이끌려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학교 남편분 지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은 구분이 시켜져서 그 했지만 결국은 중국 건너와서 보니까 학교도 결국 저희를 이렇게 팔아 그 인신매매를 넘겼더라고요.
지인이었는데요?
네. 돈을 받아가지고 갔더라고요.
진짜 나빴네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냥 나중에 저도 알고 보니까 갈 때는 그 두만강을 건널 때는 그 사람이 가서 그냥 안전하게 잡히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넘어가서 중국이라는 땅은 너무 생소했고 모르잖아요. 하나도 첫걸음이어서.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분이 그 학교가 두만강을 같이 이렇게 안내해줘서 넘어와서 그다음 소식 움켰는데 그 저희를 이렇게 넘겨받은 그 중국 쪽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갔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은 안 넘겼죠.
와, 남편 지인이면 남편의 부인을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신매매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그 지인도 믿지 말라는 그때 당시는 또 그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북한 여성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에 결혼을 못했던 분들이 중국 그 북한 여성들을 그저 너도나도 막 그렇게 인신매매로 사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또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으려나 진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분했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어서 참 뒤통수 맞은 꼴이에요.
그냥 저희는 오기막히죠. 그렇지만 뭐 야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속내가 속 그 이익을 챙기느라고 결국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돈을 챙기느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쪽으로 가셨나요?
그 너물 당시는 중국 화룡시 길지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북도 무산 쪽 앞에 두만강이에요. 그쪽을 건너서 맨 처음에 도착했던 데는 화룡 길지촌이라는 중국촌이었어요. 두만강을 바로 끼고 그 인접에 있는 촌. 예, 그게 뭐 잠시 머물렀다가 쭉 제가 중국에서 한 2년을 살았던 곳은 흑룡강성 쪽에 그 목당강 쪽에 그쪽에 있었어요.
아, 거기서 한 2년 정도 계셨던 거.
많이 2년은 아니었는데 거의 2년 되게 있었죠.
거기서 뭐 결혼을 또 하셨을 테니까.
결혼을 또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만나셨던 분도 중국 조선족이었는데 그 사별을 했더라고요. 그 사별하고 혼자 계시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저를 결국 사간 거죠. 그때 중국 돈으로 한 6천 위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 많은 분이어서 저하고 한 15년 차이 있었었어요. 그때 예. 당시.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 사람한테 제가 팔려간 거 이런 것도 모르고 일단은 처음에는 저분을 따라가면 된다고 따라가서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죠. 중국에서 하도 그 내가 그래서 그러면 가서 돈 벌고 벌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분을 따라가면 다 해결된다고 가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이라는 생소한 낯선 곳이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따라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이었죠 뭐. 그래서 알게 됐어요. 가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때 생각이 어찌 됐든 내가 낯선 곳에 혼자 밖으로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 예. 연고자도 없고 하니까.
새로운 나라고 또.
네. 예, 그래서 아 일단은 여기에 마음을 안착하고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분 도움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뭐 결혼 안 한 뭐 이런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사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일을 했죠. 거기서 결국 팔려갔죠. 뭐. 팔려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 이런.
근데 그 사람은 조선족이어서 제가 있던데 흥룡강은 흥룡강 목당강이라는 조선족들이 많아요. 한족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나마 조금 수월하셨군요.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말도 전혀 몰랐는데 그분들도 중국말 많이 하긴 하지만 거의나 다 조선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선족이어서.
예.
네, 근데 지들끼리 얘기할 때는 또 뭐 중국말도 많이 쓰는데 그냥 간단한 말 같은 거는 조금 1년 지나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가지고 크게 잘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뭐 그 사람도 자식이 하나도 없고 저도 그냥 헐몸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음은 그렇지만 항상 이쪽에 북에 두고 온 남편 또 애 이 생각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제 그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집 근처에 여기처럼 똑같아요. 식당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신분도 그렇고 하니까 주방에 들어가지고 아주 설거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손에 다 물집 생기고 팔목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한 달에 500원씩 받았거든요. 500원이면 북한 돈으로 엄청 큰 돈이었어요.
아, 그래요?
북한에서 1년 벌 수 있는 북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1년 버는 월급을 한 달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북한이 어려웠었던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일을 했죠. 뭐 일하고 식당도 몇 번 옮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인 처음에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못 해보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었죠.
예, 참 그래도 좋게 중국에 일하러 가셨으면 좋을 텐데 참 그 당시 여성들의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남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